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우리 바쁜 일들, 오늘 더운 날씨 가운데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며 쌓인 피곤들, 때로는 우리 가슴 속에 또 풀 수 없는 멍울들 다 뒤로 물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 믿음 지키며 찬송드리며 또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하늘문 또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시사 우리들 가슴 저 깊은 곳까지 주님의 아름다운 빛이, 하늘빛이, 하늘 신비한 것이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비춰주셔서 이 저녁 돌아갈 때는 독수리 날개들 달듯이 사슴이 뛰듯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대학하는 동안에 옆자리에 앉은 또 아름다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가슴 속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를 헤아리게 하셔서 우리로 입을 열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알아가는 재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들을 한번 나누십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 우리 172장 한번 비춰주실래요? 우리 찬송 부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주 기가 막힌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부흥회 할 때 어떻게 불렀어요? 이거? 이걸 어떻게 박자를 맞추니 나 이해가 안 가. 이거는 8분의 6박자잖아요. 이게 박자가 안 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다 박수를 칩니다. 그렇죠? 박수를. 근데 찬송은 잘 보시면요. 그 찬송에 리듬이 있어갖고요. 이렇게 이거는 성령님이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을 이렇게 춤을 추듯이 이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후렴 한번 줘보실래요? 저는 찬송 부르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리듬말 이렇게 찬송 리듬을 이렇게 부르면서 봐도 얼마나 어려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막 한 박자로 다 꺼내야 돼. 우리 민족. 안 그러셔도 성도님들 은혜가 임합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집에 가셔서 영어 찬송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기에게 샤워해달라고, 성령님 비를 샤워해달라고 그럴 때 이 리듬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찬송 많이 부르시고요. 성경대학이 어떤 분들한테 너무 쉽고 성경대학이 어떤 분들한테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분들은 혹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콩나물 키우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요, 콩나물 키우는 거 보면 이 구석에 탁 덮어놓잖아요. 햇빛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콩나물은 빛이 들어갔다 그러면 맛이 없어집니다. 왜 그런지 알죠? 예, 대가리가 노란색이 아니고, 성도 여러분들 콩나물은 대가리 그랬더니 됩니다. 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왜 콩나물 머리라고 안 그러고 대가리라고 그러냐. 그 콩나물은 대가리, 짐승은 대가리, 이게 다 그 자기들 원래 쓰는 용어예요. 콩나물 대가리가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런 빛이라도 들어가면? 예, 노란색이 아니고 초록색이 됩니다. 초록색이 되면 맛이 없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절대로 콩나물 이거 뒤져보지 말라고. 이제 엄마가 신신당부를 하시고는 어떡합니까? 아침, 저녁, 점심 때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럼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물을 갖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잠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붓자마자 자락자락 다 흐릅니다. 콩일 때부터 붓자마자 자락자락 다 흐릅니다. 그런데 날이 지날수록 콩나물은 자르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쑥쑥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시 어려워도 인내하시고 참석하시고 자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콩나물 자리다시 쑥쑥쑥 자라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 자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요 딱 하나예요. 누구 공부를 한다고요? 예수님 공부.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Reformation이잖아요. 그렇죠? 1517년 루터가 구텐베르그 대학 정문 앞에 그 대학 정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정문에다가 갖다가 95개조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는 그 종교개혁자들이 돌아가자고 이렇게 해야 우리는 산다라고 했는 게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됐다 그랬습니다. 제가 전번 성경대학에 한번 했습니다. 그죠? 그것을 five solas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솔라, 오직, 솔라. 그 오직 다섯 개 한번 먼저 한번 비춰보실래요?
예.
종교개혁자들이 표방한 솔라, 5 솔라즈. 이 솔라가 유일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오직 주만 영광 받아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후대 사람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신학 얘기지만은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서 자꾸 가면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카톨릭은 지금도 행위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행위는 뭡니까? 그럼 행위는 믿은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오직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해서 이제 우리 행동이 다른 사람들보다 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다 라틴어입니다. 여기 뒤쪽이 조금 낯설죠, 그렇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리스토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얼른 적으신 분들은 적으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말만 한번 읽어보십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이렇게 나가 있다면 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한국말만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심. 요 대오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요거 라틴어 한번 읽어볼까요? 라틴어는 발 그대로 읽으시면 될 거예요. Sola fide, Sola scriptura, Sola gratia, Sola Christos, Soli Deo gloria. 되죠? 우리 라틴어 한번 유식하게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Sola fide, Sola scriptura, Sola gratia, Sola Christos, Soli Deo gloria. 요거는 솔리입니다. 아마 무슨 의미 변화가 있나 봐요. 요렇게 다섯 개 요렇게 표방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책들을 연구를 해가고 보는데요. 그 많은 양을 우리 한 시간 조금 더 되는 뭐 까딱까딱 하는데 지금 다 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오직 예수, 예수님을 어떻게 이 책에서는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누가복음 할 거예요. 제 30과예요. 누가복음을 할 텐데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렸는가? 근데 누가는요 다른 이 기자들하고 좀 달라요. 굉장히 누가는 이렇게 혹시. 누가 보면 다 읽어보고 오신 분 제가 손들어가거나 안 그럴게요. 속으로 다음 시간에 뭐 그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체 다를 누가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의사면서도 얼마나 그 필체나 이런 게 눈물겹게 마음을 움직이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절절하게 가슴 저미게 마테마가 요한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헬라어 썼는 그 문장도 누가같이 아름다운 게 없다고 그럽니다. 이 학자들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가 어떤 책을 썼습니까? 그럼 누가가 책을 쓴 게 뭐예요? 누가복음하고 또 사도행전 두 개잖아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약에서 누가 이 신약 성경책을 제일 많이 썼습니까? 그럼 바울입니다. 맞죠? 그렇죠? 바울 성경책이 열몇 권이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이 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요한이에요. 이제 퀴즈 나갑니다. 요한이 몇 권 썼습니까? 어구, 벌써 아시는 분들 계시네. 뭐 썼습니까? 요한복음, 그리고 제일 끝머리에 있는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편지,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다섯 개를 썼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어갖고요, 신약 전체에 있어가지고, 양으로 가장 많이, 페이지로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누가예요? 누가가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누가의 문장들하고 이런 거 보면요. 진짜로 이렇게 은혜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인 3장까지는요. 4장까지는요. 그냥 쫙 한번 살펴볼 거예요. 교재가 있지만. 왜냐하면 1장에서 2장, 3장, 4장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이 다른 데는 없는 게 있습니다. 마테마가 요한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가 키가 자라고 막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의 사랑을 받더라. 그게 다른 성경 어디 있습니까? 누가는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메디컬 닥터예요. 닥터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막 자라는데 이게 마태는 뭐 하던 사람입니까? 마태는 세리잖아요. 돈 하는 사람이라서 뭐 잘하면 잘했나 보다. 당연히 잘하는 거지 뭐 이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누가는 그게 보이는 거 있죠. 우리 이제 누가 한번 보십니다. 30과 그리고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우리 두 주가 휴강됩니다. 두 주. 두 주가 휴강된다고 우리가 집에서 노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일은 신광교회에서 우리 RC의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셔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용걸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참 말씀을 잘 전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은 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어디로 모여요? 예, 신광교회 딱지 드리기 앞에서. 예, 그날 우리 예배 거기서 이렇게 같이 드리고요. 그 다음 금요일은 뭔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 고난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성경대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날 우리 고난일 예배를 드립니다. 고난일 기도회를 드립니다. 그날은 오실 때 까만 넥타이를,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게 교회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얼른 가셔가지고 여자들은 까만 옷 이렇게 입고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지금 무덤에 계시니까 그날은 그렇게 옷을 입고 오십니다. 혹시 바쁘신 분들은 가게 나가셨다 그냥 오실 수도 되지만 가능하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다 교육이 됩니다. 왜 그래? 예수님 오늘 돌아가신 날이야. 그리고 내일 모레 부활하신 날이야. 부활하신 날은 또 우리가 또 다르게 입잖아요. 그렇게 까맣게 이렇게 안 입잖아요. 그죠? 새벽에 흰 거를 입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 날은 신광교회입니다.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금요일 날은, 그러니까 두 번째 금요일 날은 이곳에서 고난일 예배, 우리 같이, 그날은 샘 전도사님 통역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설교 맞추어서 우리 그날은 예배를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요. 이제 30과 누가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왕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셨습니다. 이제 이건 다 아시겠죠?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겪어야 되는 모든 것들과 사람으로서 가슴 속에 느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만큼 따뜻한 이 사복음서가 없어요.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보시면요. 굉장히 재미납니다. 누가복음은 읽을수록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이런 게 이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넷째 줄, 다섯째 줄 내려가면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제 말 빨리 할 때는 무슨 뜻인지 알죠? 어떻게든지 빨리 해서 그 과를 다 마치겠다는 강한 담임 목사의 의지가 들어있는 날은 말을 막 빠르게 합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복음과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 이 두 개는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이 누구에게 이 쓴다는 그 사람 대상자가 같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중심 메시지는 뭡니까? 뭐 의사라는 거는 뭐 골로새 4장 14절 의학적인 용어가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그렇죠? 2번 중심 메시지. 인자에 온 것은 다 같이 읽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근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많이 우시기도 하고요. 힘들면은, 성도님들 힘들면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딥니까? 그러면 누가복음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힘들 때마다 산으로, 힘들 때마다 새벽 미명에, 이게 누가복음에 쫙 깔려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이제 3번, 본서의 구조. 예수님 탄생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제 성경책 한번 펴십니다. 누가복음 1장. 연필하고 이런 거, 뭐, 마크 있으면요. 꺼내가지고 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빨리 나가지만, 4장까지는 어떻게든지 제가 하고 커피를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아, 죄송합니다. 1번이 아니고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그래서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2절이죠. 그렇죠? 3절. 나도 붓을 들어서 누구에게? 3절요? 예,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몰라도 됩니다. 모르셔야 돼요. 성경 퀴즈 나오면 모르셔야 됩니다. 이 사람. 그거 뭐. 이제 5절 보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누가는 누구 이야기를 먼저 합니까? 그러면 세례요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예수님 어머니하고 세례요한 어머니하고 친척이에요. 킹 제임즈 버전을 보면 사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촌, 커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럼 예수님하고 세례요한하고는 몇 촌이에요? 엄마, 엄마끼리 6촌, 4촌이랍니다. 에이, 답을 얘기했다. 너무, 예, 5절.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 엄마끼리 4촌이랍니다. 그럼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은 몇 촌요? 예, 6촌. 그게 맞다면. 근데 그, 킹 제임즈 버전은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5절.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럼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세례요한도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이에요. 세습.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선지자면서 세례요한은 제사장입니다. 5절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 어머니 이름이 엘리사벳. 6절. 두 사람이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살았습니다. 흠이 없이 행했습니다. 6절이죠,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에게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누가 없죠? 예. 7절 보면 무자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괜찮죠. 단촐하게 재미나게 더 재밌죠.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아이고 쟤들은 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얻어맞았나 봐 이렇게 가는 시대가 옛날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그러잖아요. 손자들 오면 아이고 너무 좋다 그러다가 손자들 가면 뭐라 그러죠? 더 좋다 더 좋아 그러고 하는 시대가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지금 같으면 만년 신혼인데 아, 마음속에 그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이 일을 해야 될 순서가 됐습니다. 그거를 반차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십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뭐를 합니까? 분향합니다. 제사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제비 뽑아서 자기 차례 때 들어갑니다. 10절. 다른 백성은 못 들어가니까 밖에 서서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11절. 주의 사자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13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이 사람 나이가요 무지무지 들었어요.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아이를 못 낳는 나이가 됐습니다. 여자는요 맨세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 내가 그 징표를 줄 텐데 너 뭐가 된다고? 벙어리가 된다고. 애 낳을 때까지 말몰한다고 이제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14절에 하나 있습니다. 누가는 메디컬 닥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사복음서하고 뒤에 바울 서신까지 다 통틀어 갔고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저자가 누가예요? 우리는 의사선생님 그러면 딱딱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14절 처음 한번 보십시오. 애가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태어나는 아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태어나는 아기가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오. 14절. 너도 뭐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누가 오십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막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기쁨, 즐거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기뻤습니까? 안 기뻤습니까? 매상이 떨어진다고 찡그렸습니까? 안 찡그렸습니까? 이런 거를 가늠하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매상 올라가는 것 같다, 기뻐. 이게 아니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은 상할 때도 있지만은요,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제일 특징입니다.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기쁘지 않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닌 거죠. 지금 이 누가복음이 이 책을 열면서요, 지금 이게 얼마나 어두운 시대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 한 400 몇십 년 동안에 하나님의 묵시가 없고요, 하나님이 꿈으로나 뭐로나 기록될 만한 것을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깜깜한 영적인 시대에 마태복음을 딱 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확 뒤집어 놓죠.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세례요한의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분향하는데 이렇게 그 향 있잖아요. 그렇죠? 향을 가지고 이렇게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거 하고 있는데 짜잔 그러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오셨습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이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는 애기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걔 때문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를 스쳐가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첫 현상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십시오.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은 어때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고. 그게 구역이건, 그게 어떤 단체건, 그게 교회건,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데, 또 주일이야. 오늘 가서 또 개를 봐야 돼. 오늘 또 가서 또 그런 모임에 또 가야 돼. 이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주님이 세워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되는 데라서 가자. 너무너무 좋다. 가자, 가자. 이래야 되는 데잖아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먼저 오는 자가 있는데 먼저 오는 자 때문에도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는요. 더 기뻐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로 넘어갑니다. 보십시오. 15절. 그 사람은 이런 거 입에 안 댑니다. 보십시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 소주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무엇이요? 이제 메디컬 닥터가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에서 임신이 되면 소노그램 찍거나 뭐 찍으면 5개월 이렇게 손톱반에 콩콩 뛰네. 이게 의사 선생님이 써야 되는 거지. 성령에 충만합니다.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는. 참 누가는요. 가면 갈수록 아주 신비하고 가면 갈수록 배우고 싶고 가면 갈수록 이분이 대단한 사람인 거 있죠. 그래서 메디컬 닥터가 성령이 충만한 아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세례요한이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다가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는 이제 임신 시킬 수도 없고 우리 와이프는 임신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 성령이 충만해서 아기가 생겨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누구 앞에?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냄을 받은 나는 천사인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냐? 그래서 이제 24절 보십시오. 이거요 제사장도 잘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는 말을. 왜냐 그러면 너무 의외예요. 20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미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 낳으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아니 우리 와이프도 나이 들었고 나도 나이 들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못 믿겠다는 표정과 못 믿겠다는 마음을 딱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네가 이 말을 못 믿으니까 너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뭐가 된다고요? 봉어리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전에 분향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실수할까 봐 막 기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 내 어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잘 분향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와가지고 할렐루야는 하는데 뭐가 안 되죠? 이 봉어리예요. 이제 한번 보십니다.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상하다고 분양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걸리는데 너무너무 오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22.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뭐를 원합니까? 말을 원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막 하면서 자기가 봉어리 이제 된 거를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26절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 정도 되면 애기 다 생겼죠. 여자분들 임신했을 때 애가 몇 개월 때 네, 5개월 또 어떤 분들은 좀 빠른 애는 수성이가 5개월부터 차기 시작했는가? 집사님? 또요 4개월 찾는 애기 없어요? 예, 6개월, 뭐 5개월, 6개월, 뭐 4개월 그런 어간일 거예요. 근데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이면 차기 시작할 때예요. 차기 시작하는데 보십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같은 가브리엘이 6개월이 지나서 갔습니다. 그동안에 세례요한의 엄마는 지금 배가 불렀죠. 할머니가 배가 불렀습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아마 밖에를 잘 못 나갔을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허옇게 다 새가는데 배는 자꾸 불러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어쩌면 못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6개월 됐을 때 똑같은 천사가 마리아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때 얘기입니다. 이제 들어가니까 27. 다윗의 어느 동네입니까? 26절. 나사렛이죠, 그렇죠? 27.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그 이름이 누구죠? 마리아. 28. 다 같이 목로 가십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처녀가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자빠집니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자기한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네가 31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32절, 33절, 34절 쭉 내려가면 34절 보십시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임신해서 아기를 낳습니까? 그게 34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35절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님이 너와 함께서 너 그 아기를 낳을 거라고. 네가 못 믿겠지. 이제 이 천사 말이 너 못 믿겠지. 너 친척도 지금 임신했어. 그분 아기 낳을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 임신해서 가봐. 그래서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이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만납니다. 언제 만납니까? 뱃속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뱃속에서 만나가지고요 쿵당쿵당쿵당 하면서 즐거워하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같으면 6개월 됐으니까 이제는 손발이 움직여서 쿵쿵 찰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을 안 하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한번 보십니다. 37절 내 친척도 수태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39절 이래서 이제 빨리 이제 유대한 동네에 갑니다.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친척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물론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죠, 그죠? 41절 잘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 왔냐 하이 그러고 이렇게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뛰어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느낍니까? 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를 탁 보자마자 속에서 있는 자기 애가 막 뛰어옵니다. 좋아가지고. 성들도 막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3. 내 주의 모친이 44,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이가 내 복중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과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기쁨이에요. 절대로 이 기쁨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이 기쁨을 앗아가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씁니다. 이제 또 성경 넘어가 볼게요. 이제 46.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찬양하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57절.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세 달쯤 있다가 오는데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벙어리죠, 그렇죠? 한 9개월 얼마, 10개월 가까이 벙어리 있었습니다. 58.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줍니까? 예, 그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8일 만에 할례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보면은 할례할 8일이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도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사람들이 할례를 주고 나서는 이제 세례요한 이름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벙어리라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이제 할례를 주고 나서 사가랴 세컨드라든지 사가랴 주니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이제 딱 붙이려고 그랬더니 한번 보십시오.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라 하라. 그랬더니 61자, 아니 당신들 친척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62, 그 부친께 형령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는가 묻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막 이렇게 답답하니 그러면 얘 이름을 뭘 할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서판을 가져와라. 이것도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서판을 가져와서 이제 탁 씁니다. 그게 뭐라고 쓰죠? 요한 딱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탁 해가 풀리는 거 있죠. 요한. 참 누가 보면 재밌어요. 누가 보면.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약을 먹었더니 나았다든지, 안수해서 나았다든지, 뒤에서 억! 그랬더니 나았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63. 제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어떻게 해요?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고 사람들 아주 기이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디로 갑니까? 조금 철이 들고 나서는 어디로 가나 하면요. 76절 한번 보십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배하여. 그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자지 않습니까? 77.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을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 세례 요한을 어디로 보냅니까? 이 요한을 어디로 보냅니까? 그게 마지막입니다. 80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어디서 교육을 받습니까? 선지자 학교입니까? 아니면 성전입니까? 그럴 때 아니에요. 빈들에서 교육을 받는데 다시 한번 잘 보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의사 선생님의 눈으로는 자꾸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 있죠? 자라는 거. 예수님도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는 누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80절.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라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꾸 때가 되면은 자꾸 성장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멈춰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라가야 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가나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그게 1장이에요. 세례요한 이렇게 해서 오고요. 그 다음 2장은 진짜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수도가 천하로 다 영을 내립니다. 가이사 아구 시저입니다. 가이사가. 무슨 영을 내립니까? 천하로 다 뭐하라? 호적하라. 이 당시에 호적은 어떻게 하나 그러면 다 자기 본적지에 가서 돌아가서 본적지에 나 어디 사는데? 그리고 이렇게 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 어머니가 이제 만삭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이제 그 이제 천하로 영이 다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어디에 살고 있나 그러면 그들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 아버지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요, 다윗이에요. 구약의 다윗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이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건 있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그건 알잖아요. 찬송도 보고 뭐 하면 다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어쩌면 뭐 진통이 올지도 모르고 곧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하면 저 위에 나사렛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베들레헴 땅에서 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마리아 일로 와봐 베들레헴으로 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를 흔들어서 역사 가운데서 다 끼워 맞췄습니다. 어떻습니까? 로마에 있는 황제가 안 되겠다. 이게 내 백성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전쟁을 하면 어느 집에 누구를 끌어내야 되는지, 이거 다 몇 명인지, 이거 사람을 한번 세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로마에 있는 황제가 천하로, 자기 식민지들에 있는 데는 전부 다 영을 내립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본적지로 다 가라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요셉도 이 다윗 집 근거로 어디로 내려옵니까? 드디어 만삭의 와이프를 데리고 저기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는 거 있죠. 지도 한번 주실래요? 뒤에 불 끄고 요 근처에 예 나사렛 여기 있습니다. 예 나사렛 여기 있어요. 갈릴리가 있고 나사렛 여기 있고요. 그다음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베들레헴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마리아잖아요. 일로 안 내려옵니다 유대인들. 예 일로 해가지고 일로 해서 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배가 부르고 여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애기 태어나나 보다 그런데 천하로 다 호주가라 그러면서 다 어디로 내려보냅니까? 일로 다 내려보내는 거 있죠. 이 고향,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거 있죠. 그래서 요셉은 다윗집 족속인 거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죠? 나사렛에서 안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까? 이제 불 켜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가 어느 땅에서 태어나나 그러면 유대따 베들레헴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스리는 자로 메시아로 왔는데 어디 계십니까? 좋은 나사렛에서 엄마가 배가 자꾸 불러가는 거예요. 입덧도 하고 여보 가서 저기 가서 족발도 하나 사와 그러면 요셉 쫓아가야 되고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그죠? 귤 먹고 싶어 그러면 귤이 지금 어디 있어? 귤 사와 그러면 알아서 나가서 구해오고 뭐 이런 하는 데가 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 있는데 예수님을 어디서 태어나야만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합니다. 왜? 구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이 중요한 게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태어났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빨리 갑니다. 보십니다. 그때의 황제 이름이 2장 1절 아구스도입니다. 아우구스티우스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립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2절, 3절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호적하러. 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쪽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 어딥니까? 그럼 자기 선조가 다윗인데 다윗의 고향이 어딥니까? 그럼 베들레헴이에요. 구약에서 사무엘상 펴시면요. 다윗 이야기할 때는 전부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근데 메시아가 거기에서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와이프를 데리고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절. 그 종언한 마리아와 내려오는데 이미 잉태했습니다. 6절. 거기서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자기 이름도 적고 우리는 누구누구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가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습니다. 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여관에 이런 방들이 없어갖고요. 그냥 구유에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제 뭐 그 다음은 다 아시잖아요. 뭐 목자들도 찾아오고 하는 얘기. 뒤로 좀 넘어가십니다. 21절 이제 며칠 만에 할례를 받습니까? 그럴 때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8일. 할례할 무엇이 되매 8일이 되매 요건 잊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딱 8일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합니까? 예수로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이 예식을 행하는데 예수님 이 집이 이 너무너무 찢어지기 가난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양이나 소를 바치면 좋은데 양이나 소를 못 바치고 전 세계를 다 우주를 다 가지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태어난 그 가정은 비둘기 요만한 것밖에 못 바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신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쭉 돼 있고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뭐 시므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40절로 갑니다. 40절로.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자라감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는 의도적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다 같이 40절 보십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됩니다. 자라요.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자라야 됩니다. 이거는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자라야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또 없는 겁니다. 이제 2살 됐을 때 이제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시잖아요. 그렇죠? 유월절이 돼서 이제 다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부모님들 철수했는데 자기는 거기에서 랍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12살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52절 보십시오. 어떻게 또 돼 있는지. 5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누가가 마태는 예수님을 뭐로 묘사했습니까? 왕으로. 마가는요? 종으로. 누가는요? 사람으로. 인자로 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도 받아야 되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자라도 가야 되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자라갑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그려놓고 자꾸 자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꾸 자라가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이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신으로 오셨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런 묘사가 다 없어도 되잖아요. 왕으로 오셨으면 어떡합니까? 그 모셔 필요 없잖아요. 종으로 온 사람한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 자라가는 모습들을 다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52절 잘 표를 해놓으십시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어떠하며 자라가며, 성도님들 자라가셔야 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3장 1절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또 이제 세례요한이 나타납니다. 근데 3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요, 그 당시에 실권을 쥔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타납니다. 누군지 모르셔도 됩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 그러면 전부 상석에 앉는 사람이고 뭐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다 초청장을 보내야 되는 아주 셀레브리티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파워를 지고 가장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요, 몇 사람 이름이 쫙 나옵니다. 디베료 가이사 위에 있은 지 15대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그 동생 빌립이 두레와 드라고넷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밀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무엇으로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누구에게 임해야 되죠? 아주 이게 막 무지무지 유명한 사람들 이름 다 적어놨습니다. 한 사람도 안 빼고 그 당시에 빼면 섭섭한 사람들 이름 다 넣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야 되죠? 그 유명한 사람들한테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나열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더라 이렇게 할 때 그 누구는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 우리 하나님 참 재밌고요. 저는 이 누가 복음을 읽을수록 이 누가라는 이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 있죠. 앞에 왜 그런 거를 갖다 놨을까? 우리 같으면 성도님도 우리가 그냥 공식적인 뭐를 한다 그러면 유명한 사람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합니다. 한번 보십니다. 3장 2절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부자한테만 가는, 부자한테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진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 요한에게. 야, 이런 얘기는요,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못하는 거 있죠?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참 어마어마한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 같으면 그 중에 누구에게 임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그 사람 이름을 싹 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빈들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하는 그 세례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달러를 쥐고 있거나 뭐 뭐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유명하거나 권력을 쥐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합니다. 지금 이 말씀 보시면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해갔고요,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구약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죠?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요,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썬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무엇이요? 소리.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구역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와서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합니다. 무리들이 막 벌떼처럼 구름처럼 막 모여듭니다.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살 수가 있습니까? 군인이면 군인에게, 세리면 세리에게, 창기면 창기에게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그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15절 중간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3장 15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아,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막 돌아갈 때입니다. 그때 자기는 아니라 그러죠. 자기는 아니라 그럽니다. 이제 21절 예수님도 세례를 받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제 그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쯤 됐습니까? 그게 성경에 누가복음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닥터한테는요, 이거 바이올로지컬이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몇 살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몇 살쯤요? 30세쯤 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그 누가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 30살쯤 됐다고. 너무 고맙죠, 그렇죠? 너무 고맙습니다. 누가 우리 커피 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누가복음 너무 재밌어요. 안 읽고신 분들 집에 가서 읽으시고 우리 두 주 쉬는 동안에 누가복음도 읽으시고 그다음에 사도행전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저는 다 본다니까요. 사도행전은 두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제가 한 번에는 못 하지 싶어요. 그래도 하여튼 줄여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커피도 마시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오늘은 샌드위치가 있는데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모습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누가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모습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어두웠던 그 모습과 기쁨과 밝음과 즐거움과 성령의 충만함과 뛰놈과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주위에 밝은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간식을 대접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늘 문 열어주시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과 하시는 모든 일에 복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먹는 우리는 힘내어서 또 이 음식 먹고 또 성도의 교제 잘 나누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섬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누가복음 이렇게 돼 나가면서 지금 예수님 초창기 이렇게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주로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 고향 있는 데로 가서 하셨어요. 갈릴리 있는 지역. 그 갈릴리 있는 저 위쪽 지역에서 하면서 여러 회당에 다니다 아마 거의 초창기일 거예요. 우리 4장 들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십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있는 데서 병자도 고치시고 하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거의 자기 고향에 가서 가르칩니다. 이제 4장 28절에서 30절. 집사님 한번 찾아놓은 데 있을 거예요. 4장 28절에서 30절. 이제 가서 이제 회당에서 본부터 한번 주실래요? 4장 14절에서 30절. 14절부터 한번 주실래요? 앞부분. 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친히 여러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어딥니까? 나사렛입니다. 여기 이 아버지 고향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여기서 자라났습니다. 예수님 고향은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이제 갖다 주잖아요. 그럼 표서 어디를 읽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요게 지금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관한 부분을 펴서 이제 예수님이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책을 덮고 뭐라 그러시냐면요. 위로 올려보실래요?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해서 봅니다. 참 희한하다. 참. 그러면서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뭡니까?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당신들 귀에 이루어지고 지금 여기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2절 위로 올려볼까요? 이제 22절부터는 찾았나? 28절부터 찾았구나.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가로되 와, 이 사람 참 은혜롭게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이 누굽니까? 자기 동네에서 문 좀 고쳐주실래요? 그러면 가서 뚝딱뚝딱뚝딱 고쳐주시고 구두를 꺼졌어요? 그러면 가서 구두를 세워주고 하던 그 요셉이에요. 목수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가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가 그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시절 여기 자라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고 이 말이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이제부터 믿지 않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2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이제 예수님이 여기를 이제 떠나려고 그럽니다. 다시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안 전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너희가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 동네도 와서 좀 해주세요. 가버나움에서 했던 것처럼 해주세요. 그럴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무엇을 못 받습니까?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28절. 이제 이런 얘기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는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 대접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해서 이 땅에 왔으면 사람들이 메시아 그러면서 막 이럴 텐데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모습이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자기 고향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역을 쭉 하시는데 6장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6장 31절 그건 성도 여러분들 다 외우는 말씀일 거예요. 6장 31절은 제가 쉬는 시간에 나가서 이렇게 쉬다가 들어올 때 얼마나 미안한지 조금 내가 쉬게 드리면 그렇게 좋아서 막 오랜만에 얘기를 나누시고 제잘제잘제잘 활기가 넘치는데 일로 모아서 이제 이걸 하니까 그렇다고 30분 드릴 수도 없고 20분 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 또 집에 가는 게 늦어지시고 쉬는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넓혀볼까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쉬는 시간 늘 좋잖아요. 또 그때라야 또 서로 얼굴도 또 맞대고 얘기들도 나누고 이거 성경에서는 이걸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은요, 요 앞에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요게 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요걸 해석을 어떻게 하나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자꾸 달라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접받으면서 달라 그럴 때에는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먼저 잘 대접하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안 돼 있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통상 생각하는 성경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게 속에 다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먼저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을 먼저 그렇게 해줘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이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생땡 생택지베리 어렵죠, 그죠? 생택지베리 어린 왕자하고 뭐 이 사람 원래 이게 비행사예요. 그래서 비행기에 관한 소설이나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 대전 때 이 나치하고 싸우는 전투기 조종사로 있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 대전 전에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파시즘하고 이제 싸울 때 이제 이야기를 자기 이제 미소라는 단편 소설에다가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기가 전투하다가 자기 잡혔습니다. 그래서 감방에 갇히고 내일 사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일 사형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참 생각이 오만 생각이 다 교차합니다. 군에서 전쟁한다 그럴 때 잡혔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튿날 자기가 처형될 것을 알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게 잠이 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서 이제 담배를 찾습니다. 그게 뭐 담배가 한 대 딱 있는 거예요. 다 우리도 뭐 일 생기면 주머니 찾아서 담배 피워야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담배를 찾으면 담배가 있는데 성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담배를 이렇게 하다가 담배는 물었는데 성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갇혀 있는 그 창살 저쪽 너머로 간수가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간수에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불 있으면 좀 빌려 주시겠소? 그래서 이제 간수가 와서 이제 내일 죽을 놈이니까 간수가 와서 불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불을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빨고 이러면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바로 그 순간에 생택지베리가 미소를 짓습니다. 근데 자기가 책에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불안해서 미소를 지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미소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미소를 이렇게 지었다고. 미소를 짓고 이렇게 했더니 그 간수가 돌아설라 그러다가는 간수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당신 자식이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내일 죽을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런 게 애절합니까? 그러니까 막 떨리는 손으로 자기 지갑을 꺼내가지고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되는 거 있죠. 나도 자식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서로 뭐 이제 자식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간수가 자기 애들도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 앞으로 장래나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조금 얘기를 하다가 간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돌아와가지고 이걸 열어주는 거 있죠. 이걸 열어주고는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럼 따라오라 그래서 이 생택지베리를 데리고 동네 의위까지 나와가지고 가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풀어주고는 생택지베리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한 번의 미소가 내 생명을 구해주었다고. 자기도 어떻게 미소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씩 웃었는데 그 씩 웃은 것 때문에 이 간수가 얘기가 돼가지고 마음이 통해가지고 와서 열어준 거 있죠. 성들들 이게 그냥 소설이에요. 성들들 소설에서 한번 씩 웃는 것도 사람 생명도 구해주고 씩 웃는 거로 자기가 풀려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럼 뭐 하라고요? 네가 먼저 대접하라고. 참 쉬운 말씀입니다. 근데 어려워요? 쉬워요?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무조건 남한테 잘해 주십시오. 무조건 잘. 당신 장미처럼 예뻐요. 그러면 수십 년을 갑니다. 나중에 꼬부라진 뒤에도 만나보면 그때 당신이 그때 집사님이 저보고 장미라 그랬죠. 하호호호. 성도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네가 대접받고 싶은 수준 더도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많이 해주라가 아니에요. 대접받고 싶은 만큼 한번 해줘봐라. 그러면 사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중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그러니까 대접을 받기 전에 자꾸 대접을 하시면 대접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한번 씩 웃었는데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살았다니까요. 이 사람은 그러고 나서도 뭐 얼마나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남을 대접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럽니다. 남을 많이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꼭 뭐 사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더라도 교회 오셔서 미소로, 교회 오셔서 아름다운 말로, 교회 오셔서 커피로, 위로로, 격려로 이렇게 하면요. 그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게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누가복음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한 그 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뭐 다르게 불을 받아가지고 찌찌찌찌찌찌 해가지고 뭐 성령에 뭐 하는 그런 거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언제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미소 한번 씩 웃어도요 사람들 마음이 푹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생택지베리 했다 치고 우리는 성경 구절 가슴에 새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하십니다. 이 문장을 넣어가지고 요 접속 이 조사가 틀려도 되고 문장이 좀 틀려도 됩니다. 이렇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랍니다. 라고 하든지 뭐 우리 남을 대접 잘 합시다든지 하여튼 하고 이걸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격려 인사 한번 하십니다. 시작! 어떤 분은 웃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데 그건 뭐예요? 웃음을 대접받고 싶어요? 누가 보고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제가 빨리 하고 마칠게요. 상당히 많은 부분 넘어갔는데 146페이지. 146페이지 5번, 5번 갈릴리 사역. 거기에 이제 1번에 2번 보시면요. 나사렛 회당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왜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그리고 3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쭉 나옵니다. 그거는 성경을 집에 가셔서 읽으시고 찾아보시면 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닥터가 닥터 입장에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마태, 마가, 요한에는 없는 기록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힘이 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나 그러면 그 정도 거리, 그건 제가 퀴즈로 내겠습니다. 한 그 정도 떨어진 데서 이제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죠.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예, 돌 하나 이렇게 톡 던지면 될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다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예수님 막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인 누가가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누가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잖아요. 근데 마태도 들었고 마가도 들었고 요한도 들었는데 마태하고 요한하고 마가하고는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뭐가 떨어집니까?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누가에게 전해준 사람은 뭐라고 전해줍니까? 얼마나 우리 죄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진지하고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시는지, 머리에서 떨어지는 땀이 뭐처럼 떨어졌다 그랬습니까? 휘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됐다 그랬습니까? 예, 한 돌 던지면 되는 거리, 돌 하나 던지면 되는 거리. 이거를 뭐 한번 막 이렇게 해서 슝 이렇게 던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돌 하나 툭 던지면 되는 거리인데, 그렇게 예수님은 땀방울이 휘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죠? 예. 성경에는 꼬라바가 작다라는 거는 안 돼 있는데 참 이게, 그래서 왜 그렇게 잤습니까? 그럴 때 피곤해서, 어떤 성경 보면 눈이 무거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도님들, 피곤하면요, 우리 애 죽어도, 우리는 그냥 피곤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피곤하면 영적으로 다 식구들이 죽어도요, 그냥 피곤한 것 때문에 그냥 막 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마음은 원의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우리 맨날 핑계 댈 때 그렇잖아요. 목사님 죄송해요. 마음은 원인데. 제자들하고 갔습니다. 아십시오. 요즘 책 나온 것 중에 맨날 결심만 한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맨날. 제가 언제 그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어떻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우리 성경구절 하나 주실래요?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6. 네, 앞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6. 예수 기도하러 가십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갑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것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누구누구 데려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을 데려갔습니다. 저희를 떠나, 여기 나오잖아요.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어떤 기도가 응답됩니까? According to his will.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들으신다고.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얼마나 힘이든지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거를 누가 봤습니까? 그러면 졸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니까 이걸 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자는 거예요. 왜 잡니까? 피곤해서. 참 피곤하다는 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못할 만큼 피곤하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4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표현은 누가밖에 없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땀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잤습니까? 피곤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역을 하셨고요. 뒤에 이제 148페이지, 이제 마무리합니다. 8번 보시면요. 저는 이 표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 여러분들 굉장히 가치 있는 조사예요. 누가복음에 두드러진 사건들, 누가와 다른 복음서 기자들, 저자들 간의 차이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이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쁜 유혹, 좋은 유혹 다 받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럴 때도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쭉 잡아 뽑아놨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 찾으셨죠? 그렇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열두 제자를 사도로 부르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가서 이제 정식으로 열두 명을 사도로 이렇게 삼으십니다. 쭉 가서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게 뭡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들을 그렇게 많이 누가복음에서는 보여주셨습니다. 2번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두 번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쭉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재판관에게 가서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하십시오. 기도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하십시오. 기도는 실망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 얘기가 이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요. 3번 바로 위에 두 문장. 3번. 누가복음에는 이 외에도 많은 기도 예와 실제가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뭐라고요? 기도복음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그거 잘 표를 해놓으십시오. 누가복음이 마태, 마가, 요한보다도 훨씬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별명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별명을 뭐라 그럽니까? 전도는 우리가 다닌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마음문도 열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전도하게 했다고 사도행전의 별명은 무슨 행전이라 그럽니까? 성령행전이라 그럽니다.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별명이 뭡니까? 그러면 기도복음.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하게 돼 있습니까?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건강이건 자녀 문제건 신앙 문제건 교회 문제건 사업 문제건 주님 아버지 앞에 시간을 내서도 기도하고 사업하시면서도 왔다 갔다 바쁘면서도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다음 보십니다. 4번 누가는 예수님의 모든 총괄적인 사역의 광조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타난 비유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누군가가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잠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 그 다음 탕자 이야기 이런 거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다 없지만 두드러진 것들입니다. 얼마나 누가가 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진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4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만이 셋째 줄 누가만이 5번에도 누가만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가만이 다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자에 대해서 연약한 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누가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십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분이 다니면서 똑같은 살을 가진 그들을 보면서 막 불쌍하고 그들 위해서 막 신경을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쫙 깔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눈물 지을 때는 누가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람을 가장 이해 잘하는 그분이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께 기도드리면서 우리는 왕자처럼 나갈 수도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왔습니다. 섬기는 자로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약한 모습이지만 매달리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음 우리 두 시간을, 두 주를 쉬는데, 다음 주 금요일은 광고에도 나갈 거지만 신광교회에서, 신광교회 주소는 이 교회에다 나갈 거예요. 다음 금요일을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금요일은 우리 아이들과 다 함께 와서 우리 고난일 예배를 여기서 드립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그 귀한 성경책에 다는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뼈대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가슴 속에 더 큰 기쁨을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말씀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머리 조아리고 있지만 혹 우리 가슴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힘든 문제로 씨름하고 고민하는 자들도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환경들을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하나님 밤에도 주님의 사랑, 또 밤에도 주님께 감사, 그렇게 오늘 밤을 보내며 기쁨으로 또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